감사합니다. 열왕기하 제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항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항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거룩하다, 또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그 필리핀의 로저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목회자지만 오랫동안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내가 왜 그동안 신앙이 되지를 않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데도 왜 이게 잘 안 되는가? 내가 처음부터 거짓된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이 목사님 마음에 발견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다. 제가 간증을 듣는 시간 내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다른 말로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왜 구원을 받고도 어려움들을 만나느냐, 왜 많은 시련과 문제를 겪게 되느냐,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길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옵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K7 이제 자동차인데 저는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늘 이렇게 스탈렉스라고 하는 그 승합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산에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이제 저만 그 승합차를 타고 다니니까 어느 날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왜 우리 목사님만 이 큰 트럭 같은 차를 몰고 다니고 다른 분들은 다 승합차를 타고 다니느냐고. 목사님도 자동차를 하나 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12명 탈 수 있고 또 아무데나 세워도 되잖아요. 누가 와서 들이받아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승용차를 타면 4명밖에 못하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차가 새 거면 관리하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왜 우리 목사님만 승용차를 안 타느냐, 타게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성도들이 차를 사주려면 자동차를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되 자네는 그 이렇게 옵션이 없는 중고 자동차를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타고 다니는 이 K7이라는 자동차가 옵션이 없어요. 이게 다른 가장 기본 스탠다드 옵션밖에 없고, 하여튼 뭐 트렁크를 열려면 제가 일부러 내려가지고 가서 열어야 되고, 그런 옵션이 제 자동차는 없어요. 여러분, 옵션이 있는 자동차가 좋아요, 없는 차가 좋아요? 그러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이 이제 많으면 돈이 비싸고, 사람들은 그래도 똑같은 자동차를 옵션이 있는 차를 이제 그 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데 신앙은요, 옵션이 많으면 안 좋아요. 신앙에는 옵션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야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 여러분이 갈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옵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 시간 내내 갈등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옵션이 없으면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암에 걸렸다가 죽음을 한 달을 남겨놓고 살아난 김윤옥이라는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이 자매님께서 병원에서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돈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네가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뒷바라지를 해주다가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그 김혜영이라고 하는 그라샤 합창단 자매님이 언니 이제 뒷바라지 하러 들어가다가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 암에 걸려서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이제 자매님에게 언니를 만나거든 소망을 전해라. 암 환자가 가장 무서운 게 마음에 낙심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목사님 마음에 야, 이 자매님이 소망을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설명하는 게 좋을 텐데 내가 왜 이 자매한테 그냥 이걸 떠넘겼을까? 아, 내가 좀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그 이제 김윤옥 자매가 목사님 폰으로 전화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자매님, 이렇게 안 그래도 내가 동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통화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매님에게 말하셨어요. 자매님, 왜 저를 웃기게 하세요? 내가 왜 목사님을 웃기게 합니까? 지금 자매님이 저를 웃기셨잖아요. 아니, 내가 뭘 웃겨요? 방금 자매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사실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음식을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저를 웃기는 거죠. 아니, 왜 이게 웃기는 거예요? 자매님, 자동차 있습니까? 있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 자동차가 맛을 느끼고 휘발유를 먹나요? 아니요. 여러분, 자동차가 맛을 느끼고 휘발유를 먹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하고 자매님 암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자매님께 설명을 했어요. 자매님, 음식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어야 몸이 암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 얘기 듣고 아, 그러네요. 이렇게 됐어요. 김윤옥 자매 그러면 별명이 있어요. 그러네요. 에이,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자매님은 그러네요 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암에 걸려보신 적 없죠? 저는 저희 형님이 암에 걸려서 음식을 못 먹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가 우리 형에게 말했어요. 형, 음식을 먹어야 돼. 네가 뭘 알아? 아니야. 음식을 먹어야 형이 암을 이길 수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매님, 자동차가 휘발유를 맛을 알고 먹나요? 아니요. 휘발유를 태워야 자동차가 가는 겁니다. 자매님, 음식을 드세요. 맛으로 먹지 말고 음식을 먹어야 암을 이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음식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후에 목사님께서 이 자매님이 한국에 고척 스카이돔에 간증하러 오셨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자매님, 아니 목회자도 제가 말을 하면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암으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암에 걸린 사람은 내가 알기로도 음식이 안 들어가서 사람이 이제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죽는 건데 어떻게 자매님은 내가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고 그냥 먹었습니까? 자매님 무슨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가 하잖아요. 그때 자매님이 뭐라고 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구원을 받았다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구원을 받고도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구원을 받고도 믿음의 길을 못 가느냐? 그들에게는 옵션이 많은 거예요. 선택을 한다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네 명의 문둥이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7장에 기록된 말씀은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옵션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를 못하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시간을 허비하고 선택을 하는데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예배당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예배당을 보면서 저는 이 건물이 23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 건물 23년 전에 지을 때 제가 이 천장에 기어다니면서 전선도 깔고 제가 이 건물을 지었어요 같이. 그래서 누구보다 이 건물 내부를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 예배당을 보면서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제 바깥에 주차장을 파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라고 목사님 말씀을 하셔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앞두고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건축비가 60억이 들어가도록 견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연보를 했는데 60억이 필요한데 3억이 연보가 됐어요. 3억을 가지고 60억의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아, 이걸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3억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좀 반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건축을 하시려면 작정을 새로 해서 건축을 해야지. 3억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저는 제 마음에 건축을 하고자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건축을 하는데 3억을 연보를 하셨을까? 성도들 마음에 이 건축이 힘이 들고 부담스럽고 어렵다라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 일을 하려면 무엇을 먼저 마음에 전해드려야 하느냐면 이 일은 너무 쉬운 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제가 바랬어요. 그러다가 한날 제가 부인회 때 제가 우리 교회 모친님 한 분에게 여쭤봤어요. 모친님, 요즘에 시멘트 한 포에 얼만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친께서 한 2,500을 할걸 그러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젊은 우리 자매님께서 무슨 2,500원이야 7,5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모친이 너무 무안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2,500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와, 7,500원씩이나 하는구나. 그때 제 마음에 모친님 그러면 그 시멘트 한 포 교회 연보할 수 있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목사님 딱 한 포만 하라 그러면 자기도 하겠대요. 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시멘트 한 포가 7,500원이면 대충 만 원을 잡고 아니 이거 시멘트 한 포 그러면 하루에 시멘트 한 포 그러면 한 달이면 30만 원인데 이거 큰 돈인데 왜 저 모친이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모친님 하루에 한 포면 한 달이면 돈이 많아요. 그래도 하실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모친께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보다 월급 많이 받습니다. 나는 정부에서 노인수당 30만 원 우리 애들이 3명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 줘서 내 60만 원 받는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4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큰 돈인데 시멘트 한 포라는데 자꾸 이 미혹이 되는 것 같아요. 그까지 거 뭐 30만 원 연보하라 그러면 이런데 시멘트 한 포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인가 해서 우리 교회 대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야야 우리가 이 건축하는데 그러게 모친 한 분이 시멘트 한 포를 연보한다고 하더라. 너들은 이거 할 수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시멘트 한 포가 얼만데요? 7,500원이래. 그러니까 여기 같이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목사님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니 시멘트 한 포 이거 비싼 거야. 아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죠. 요즘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그 아침 먹으려고 그러면 햄버거 하나 그 커피 한 잔이면 7,500원이에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막 잔뜩 먹고 가면 그거 7,500원 나도 연보할 수 있어요. 아, 이게 7,500원이면 큰 건데.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500명을 계산하고 한 사람이 하루에 만 원 그러면 한 달이면 500만 원 맞잖아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만 원이면 하루에 500만 원, 한 달이면 1억 5천만 원, 1년이면 18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이 이걸 이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까? 그래 마음의 방향이 여러분 큰 60억에 있으면 부담이 되고 시멘트 한 포에 있으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성도들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이 큰 일들을 이루었어요. 저는 이 건물이 잘 지어지고 이거보다도 아 그렇구나 우리들 마음에 무엇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구나.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이라는 게 자리를 잡으면 어렵다라는 마음이 오는데 아니야 그거 뭐 시멘트 한 포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까짓 거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 일을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말고도 자꾸만 다른 걸 찾아야 안 찾아요. 그래서 막 끼웃거리는 거예요. 옵션을 찾는다 말입니다.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에 보면 룻과 오르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나옴이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두 며느리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기론과 말론이 죽고 이제 그 시아버지 아비멜렉 엘리멜렉도 죽고 그 집에 남자는 다 죽고 과부 여자만 세 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옵이 마음속에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어째서 남편도 데려가고 두 아이도 데려가나.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었지만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너는 너의 그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민족에게로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가로막게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오르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르반은 길이 있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말입니다. 근데 오르반은 어머니를 그래서 떠났죠. 근데 룻은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그 길을 인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복을 받도록 하셨을까? 내가 선교도 실패하고 사역도 실패한 사람인데 내가 내 아내에게나 내 가족들에게나 내가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나를 제가 아침에 더듬어 봤어요. 그리고 제 지나온 시간들을 더듬어 봤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옵션을 다 지워버렸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여기 부산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가 제가 이제 서울로 2011년도에 올라갔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가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아무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기도, 전도, 봉사 뭐 어떤 것도 저에게 시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강남교회 부사역자로 올라가면서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뭐를 해야지요?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제가 은혜를 입어서 강남교회 부목사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제가 할 일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제게 말하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오늘부터 이제 강남교회 부목사로 오셨으니까 오늘부터는 설교를 하지 마세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전도도 하지 마세요. 입구에서 성도들한테 인사도 하지 마세요. 우리 사역자 모임이 있는데 모임도 오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뭐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괴롭고 답답하더라고요. 자꾸만 제 마음에 뭐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만 올라오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요 100배 나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싹 보이죠? 저는요 진짜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막막해지고 답답하고 어쩌라 말이야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만 제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으러 가면 어때요? 좋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으니까.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을 먹으러 가려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눈치 보고 있는 걸 알았는지 제 아내가 이제 부엌에서 냉동실이 있잖아요. 우리 부엌에 가도 큰 냉동실이 있는데 강남교회에도 냉동실이 있어요. 그 냉동실에 절 보러 물건을 좀 옮겨달래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가서 밥 먹으려고 하면 좀 그런데 냉동실에 가서 이제 옮겨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냉동실 춥잖아요. 문을 닫아놓고 냉동실 안에서 이제 막 물건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닌 다른 자매님이 냉동실 안에 물건 꺼내러 들어왔다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밥 먹으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자매님이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다고 마음이 꺾이나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속으로 자매님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밥 먹는 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느냐면 내가 일을 하면서 쉬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자꾸만 옵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다 안 되면 저기로 가고 제가 이런 옵션이 있을 때 마음이 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삶의 모든 길을 차단을 하시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느냐? 아직은 길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려 그러니까 매일 신앙의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도 주고 재앙도 주고 문제도 주고 고통을 줘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길을 다 막고 계시는 겁니다. 옵션을 하나하나 다 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길이 되도록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마음에 남편이 죽을 때 사랑하는 두 아이들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고통이요 괴로움이라고 말하라고 나옴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 나옴이가 기쁨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 나옴이를 모든 길을 차단하시고 새로 남편을 주고 새로 자식을 주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가 이제 여리고를 나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가 여리고에서 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막 고함을 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 막 조용하라 하면서 소경 주제에 뭘 불쌍히 여겨줘. 그러니까 이 소경이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조용히 하라 그러고 이제 그만하라 그러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소경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소경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 여자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렸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 그래요? 제가 강원도 강릉에 있을 때 저희들 교회 한 이제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에 딸이 둘인데 그 아들 하나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죽고 아이가 죽고, 근데 그 남동생이 자동차에 받쳐서 죽는 걸 보고 이 언니가, 큰 딸이 정신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딸 이제 남편 죽었죠, 아들 죽었죠, 딸이 이제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냥 온전하게 살고 있질 않는 거예요. 온 옷을 벗고 이 여자 아이가 밖을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아이를 이제 방 안에다가, 뭘 돈을 벌어와야 먹고 살잖아요,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방에다가 가둬놓고 바깥에서 여러분 X자로 대못으로 나무를 이렇게 X를 대가지고 대못을 쳐놓고 엄마가 이제 직장을 갔다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전도사님, 교회 가면 귀신을 고친다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처음 이런 일을 만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여자애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처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딸을 데려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되셨는데 청년 자매가 혼자 사는 자매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데 제가 이제 불렀어요. 이름이 명록인데, 명록아, 내가 이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잠만, 잠은 이제 집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잠만 너희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이 아이를 우리 교회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이 귀신 들린 아이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제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정신이 돌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얘가 잠도 안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예배당 청소를 시켰어요. 아침에 그냥 멀쩡한 걸레를 빨아가지고 예배당을 다 닦고 나면 또 걸레 빨아가지고 또 닦고 하루 종일 그 모노륨 장판이 다 닳도록 계속 예배당을 닦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당 닦고 밥 먹고 닦고 밥 먹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힘들어가지고 잠을 자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이 잠을 자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도 다 맑아지고 구원을 받고 결혼해서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제가 보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엄마 마음, 얼마나 얘가 마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너는 가나안 여인이잖아. 너는 이방 여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못 고쳐줘.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이거 예수님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상담하러 오는데 목사님 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은 안 돼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요, 아마 우리 자매들은 뻘떡 일어날 거예요. 이씨 하고 막 욕하면서, 그래 믿음 있는 놈들끼리 잘해봐라 하면서 막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해도 말도 조심해야 되고 공손해야 되고 우리는 갖춰야 될 게 많아요. 왜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기분 상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에 욕을 해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는 안 하는데 제가 괜히 대형교회한테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이 간음 이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단칼에 잘랐어요.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이 여자가 찾아가서 그래도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오늘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한테 한번 이걸 해봤으면 싶어요. 제가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 막 상담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 교제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말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시험이 아니고 날보로 개라는 말이잖아요. 개. 여러분을 개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지? 시험이 드는 게 아니고 아마 나를 깨물어 가지고 막 그래 너 내 개다 그래 다 물려봐라 해가지고 막 아마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리고 막 인터넷에 온 동네에 글을 띄워가지고 부산 대형교회 목사가 상담받으러 갔더니 성도를 보고 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래 안 되겠어요? 근데 예수, 이 여자가 너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합니다.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여자는 옵션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믿음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에는 옵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는지.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도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될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수없이 듣는데도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주지를 못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삶에 옵션이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를 자꾸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7장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자 보세요. 열왕기하 7장 3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두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자 이들에게는 옵션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도 죽는 거고 여기 있어도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행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길로 이끌어 가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거스려 대적하는 위치에 선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움이냐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병자에게는 길이 없었다고 성경은 적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요. 낫지 않지만 그들은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내가 들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38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왜? 길이 없으니까요. 길이 없는 그에게는 말씀이 들리는데,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언제 들려오느냐? 여러분의 삶에 길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문둥이에게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보면 재앙이요 저주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재앙이 있나요? 사마리아 성에도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에게 기근이 와서 아이를 삶아먹는 재앙이 사마리아 성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은 그들이, 여러분, 비둘기똥 하푼테 4분의 1갑에 뭐 80세겔이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들이 아이를 삶아 먹을 수 있는 선택도 있고 비둘기 똥을 먹을 수 있는 선택도 있고 여러분 나귀 머리를 하나 삶아 먹을 선택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사마리아 성 안에 양도 있고 소도 몇 마리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명의 문둥이는 그 자리에 있어도 죽는 거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나아가도 죽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람 진으로 가자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길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16장 우리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잠시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다가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환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는 왠지 믿음을 가지면 환난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즉시로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마치 무당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조금 몸만 아프면 어떡해요? 구타로 가요. 조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삼신할머니 찾아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은근히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한다? 환난을 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환난이, 시련이,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환난이 다가왔을 때 사탄은 말하기를, 왜 이런 일이 왔겠어?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과 싸워서, 환난과 싸워서, 두려움과 싸워서, 슬픔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겨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환난이 옵니다. 핍박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시련도 오고, 문제도 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쉬는 겁니다.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린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대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승낙을 안 해요. 왜 목사님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합니까? 하고 제게 막 따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다 해서 제 품을 다 떠났지만 우리 딸이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승낙할 수가 없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내가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버는데 그러면 아빠가 용돈도 안 주니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아빠가 너에게 용돈을 못 주지만 그래도 돈 나올 때가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네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 미우나 고우나 아버지 눈치를 보고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이 딱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예, 아버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사라지겠죠. 그리고 후에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벌고 500만 원을 벌면 어때요? 이게 아빠에 대한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500만 원을 벌어도 이 모든 게 아버지 공로라고 생각하는 자식이라면 500만 원 벌러 가도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들이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아내가 돈을 벌면 남편을 무시하게 돼요. 그게 무서워서 아내들을 보고 직장을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직장을 나가서 돈을 천을 벌고 억을 벌어도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아내라면 직장 10개 잡아도 돼요. 근데 아내는 매일 빈둥빈둥 놀고 남편은 놀고 아내가 한 달에 천만 원씩 벌면 어떡해요? 니네 고마운 줄 알아라. 어? 내가 진짜 당신을 그냥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는 거죠. 그러면 아내도 행복하지 않고 남편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고 여러분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줄 때 여러분에게 옵션이 많으니까 그걸 끊어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도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차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거죠. 저는 처음에는 목사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시니까 제가 그냥 어렵기만 했어요. 진짜 막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냉동실에서 박스 옮겼는데 이제는 그 자매님한테 들켜서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때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읽게 됐어요. 저는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45장에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실 때 그때 너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울 때는 나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허물어뜨려 버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을 때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버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말하셨어요.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리니 그러나 네가 가는 곳에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를 뽑을 때, 내가 너를 허물어뜨릴 때 너를 위해서 일하지 마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허물어뜨릴 때 그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뽑아버릴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큰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길로 나를 이끌으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나, 내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어요. 왜요? 나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처럼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를 허물어뜨릴 때, 내가 너를 뽑을 때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 되고 옵션이 된다면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드니까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밥 먹자. 하나님이 나로 못하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청소를 해도 행복하고 막 일 안 하고 밥 먹으러 가도 행복하고. 왜? 하나님이 나로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김윤옥 자매님이 왜 자매님은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따라 하셨습니까? 목사님 전 길이 없잖아요. 제가 한 달 뒤에 죽는데 제가 무슨 초이스가 있습니까? 자매님 음식 드세요. 그러네요 하고 내가 먹었죠. 자매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요. 자매님 목사님 너무 제가 아픕니다. 자매님 지금도 아파요? 아니요 지금은 안 아파요. 그러면 다 나은 거예요. 그러네요 하고 믿었어. 그래가지고 몸이 아픈데 나았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집안 치우고 밥 먹고 그래가지고 암을 이기신 거예요.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야, 저 삶이 복된가. 저는 성도지만 나보다 낫구나. 제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옵션을 없앴던 시간들이 돌아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길이 있으면요 교회 오셔도 다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머리 굴린다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여기 앉아가지고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사람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맞아요. 신앙에도 와서 여러분들이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를 자꾸 돌리신다고. 그래서 막 거기서 누가 조금만 화나게 하고 건드리면 어때요? 네, 이제 교회 나오는가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여러분 옵션이에요. 옵션. 그래 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신다. 정말 여러분에게 길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신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2020년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왔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왔죠. 진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코로나가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그렇게 표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고 복을 주셨다. 재앙을 주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정말 2020년, 21년 우리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대연교회를 돌아보면 너무 많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시는데, 자 이제 우리 본문 돌아가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4절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에게는 길이 없어서 아람을 향하여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길을 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명의 문둥이가 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큰 막 음향 효과를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막 천지가 울리도록 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문둥이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하여 양식이 있는 곳을 향하여 발을 내디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신앙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게 여러분에게 잠시의 유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길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쁜 친구를 쫓아서 멋있는 남자를 쫓아서 허송세월을 보내지만 그건 길이 아니에요. 정말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남들이 내게 하지 않은 그 길로 하나님의 종이 저를 이끌어갔어요. 저는 그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목사님이 내 삶을 이 길로 인도하실까? 제가 그래서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꼭 이렇게 길을 인도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목사님이 목사님의 인생을 더 위합니까? 내가 더 목사님의 인생을 위합니까? 하고 내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내가 나를 더 위한다고 말을 하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는 것이 나보다도 목사님이 더 위한다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목사님의 결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마음을 진짜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도 제가 목사님의 결정을 따라서 인도를 받기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정할 때부터 하나님이 제 삶을 너무 복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다 안 갔는데 그래도 나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나를 더 위한다. 제가 이거 하나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위한다. 내 생각에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정했던 것밖에 복을 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이 미국에 선교사로 이제 들어왔더라고.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설명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네가 복을 받으려면 딱 하나만 하면 된다. 그게 뭐예요? 예를 날마다 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 왜냐하면 자꾸만 머리를 굴리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연습을 해라. 예라고. 설거지를 시키면 뭐라고요? 예. 여러분 가서 걸레를 빨아오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 빤 걸레 다시 빨아오라 그러면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거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너 앞으로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 마음 잘 꺾어야 돼. 이게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딴 건 없다. 예라고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저를 복되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다 이해가 안 가지만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니 내가 가는 곳에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제가 그 말씀 한마디에 예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제 삶을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부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옵션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고 싸워 이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길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